창세기 13번 메시지 두 나무 첫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이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요점들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분의 방법은 먼저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담는 그릇인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 그를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앞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위에도 창세기 2장 9절과 17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나무의 의미에 대해 극히 신중하게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기 원하셨지만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람 안에 생명나무를 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먹일 때에는 마치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갓난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입안에 들어온 음식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먹기를 원하지만 그녀는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오직 소인배만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길을 가라고 다른 사람들을 강요한다면 이는 당신이 소인배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일 당신이 큰 사람이라면 결코 당신을 받아들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에게 선택권을 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택해도 된다. 그러나 내게 관심이 없다면 자유롭게 나를 잊어도 된다. 위대하거나 존귀한 사람은 아무도 사람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심히 마음을 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그분 앞에 있게 하여 그분을 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두 나무 앞에 두시고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위험한 상태에 두셨을까? 만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선악지식의 나무를 없애버렸을 것이다. 나는 생명나무만 남겨놓고 사람을 그 앞에 두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줄 높은 보호벽을 설치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선악지식의 나무를 동산에 두어 유혹받게 하셨을까? 모든 문제가 이 근원에서 나온다. 왜 하나님은 그걸 없애지 않으셨을까? 만일 이 나무를 없앤다면 수많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나 혼자만 이런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내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생명나무를 먹도록 사람에게 강요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마음을 끄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그분의 흡인력을 증명하기 위해 두 번째 나무가 필요합니다. 욥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욥을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욥이 당신을 경배합니까? 그것은 다만 당신이 욥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모든 축복을 가져가신다면 욥은 당신을 거절하고 당신의 얼굴을 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주님이 욥을 매수하여 주님을 경배하게 했으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욥이 주님을 거절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욥뿐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라. 다만 그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 것을 명령한다. 나는 욥이 매수되지 않았고 내게 마음이 끌렸음을 너에게 증명하겠다. 욥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나를 경배한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아무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을 억압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사람에게 보여주셨으며 항상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좋아하면 나를 택할 수 있다. 만일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믿도록 그분의 긍휼에 의해 강권되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정복하여 그분을 영접하도록 우리를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당신이 나에게 주님을 거절하라고 강요한다 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택할 것임을 강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수세기에 걸쳐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주 하나님은 원수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실제 상황에서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멀리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탄아, 안간 힘을 다 써보아라. 내 백성은 여전히 나를 선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워치만 이 형제는 1952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972년까지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시험받고 유혹받았습니다. 그의 주님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요받거나 억압받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미덕에 끌림 받으어 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권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결코 주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며 우리 마음을 끄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으로 그분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 나무, 즉 두 근원 앞에 두었을 때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나무, 하나님을 상징함. 생명나무는 상징으로서 합당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 2장만을 읽는다면 생명나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생명을 구체적으로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은 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놓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녀이신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근원 위에 우주 안에는 또 하나의 나무, 즉 또 하나의 근원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사망나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악지식의 나무라고 불리웁니다. 이 우주 안에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서로 반대됩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뜻하며 지식나무는 사망의 근원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사탄은 사망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두 나무로 상징된 두 근원을 봅니다. 우리는 라이프스터디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신성한 계시의 씨임을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두 나무도 그런 씨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뿌려진 다른 씨와 함께 이 씨는 성경의 다음 책들에서 자라고 계시록에서 수확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과 14절에서 우리는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서 우리는 생명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의 처음에 사망과 생명이 있고 성경의 끝에 다시 한번 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두 끝 사이에 두 노선, 즉 사망의 노선과 생명의 노선이 있습니다. 두 노선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에서 끝납니다. 사망은 선악지식의 나무에서 시작되어 불못에서 끝납니다. 생명은 생명나무에서 시작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망의 노선 안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생명의 노선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과 본성과 결과. 두 선택 중 첫째는 생명나무이며 이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의 내용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생명입니다. 이 나무의 본성과 결과 또한 생명입니다. 생명이 내용이며 본성이며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원칙, 의지. 생명나무의 원칙은 의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의지의 원칙에 대해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졸업을 예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혹은 대학교를 졸업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할 수는 있지만 식당을 졸업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는 졸업할 수 있지만 먹는 것은 졸업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물 마시는 것이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을 졸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공부를 잘해서 최대한 빨리 학교를 졸업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당신에게 호흡하는 것을 졸업하라고 격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호흡하기를 졸업한다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지식은 독립을 산출하고 생명은 의지를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얻으면 우리는 졸업하여 단독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요리하는 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요리사 아래서 요리를 배운 후 나는 결국 지식이 있게 되어 독립할 수 있게 되고 교사의 도움 없이 요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에 속한 일에서는 결코 독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명에 의지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호흡하기 시작하여 하루에 24시간을 계속 호흡하고 있습니다. 나는 호흡을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코 호흡과 독립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호흡을 충분히 연습했다. 이제 나는 뛰어나다. 나는 호흡을 당신에게 가르칠 수 있으므로 나 자신은 호흡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호흡을 의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여기 내가 여행하기 위한 지도가 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한다. 이 지도는 매우 분명하다. 만일 내가 정확한 길을 간다면 너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만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타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했으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절대적으로 지식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상황에서 불러내어 그분 자신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도나 지침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는 그분의 의도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침이었고 인도였으며 지도였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여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내게 말씀하소서 라고 요구했다면 그분은 내 아들아 잠을 잘 자고 평강 가운데 있거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내가 너의 안내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살아있는 지도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자동차 운전사는 운전을 간섭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늘에 속한 자동차의 운전사라면 당신에게는 동료 운전사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살아있는 지도가 될 것이며 당신의 살아있는 안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자신의 운전을 그만두고 그분이 운전하시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 가까이 앉아서 그분의 운전을 누리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내가 수고하며 운전해야 합니까? 주 예수여, 당신이 운전하소서. 주여, 내 대신 당신이 운전하소서. 나는 다만 당신의 운전을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의지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가령 내가 모든 교리를 배우고 성경 전체를 배워서 전 사역 기간 동안 나를 공급할 수백 개의 메시지를 준비한다 합시다. 만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다만 당신에게 지식나무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은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당신이 지식을 얻어서 그것을 당신의 기억 안에나 공책에 기록해 놓으면 당신은 주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진 채 여전히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지식이 있을 때 당신은 주 예수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3층천에 계시고 당신은 멀리 떨어진 땅에서 여전히 당신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절대적으로 이것과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나는 다가온 집회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해 부담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때 나는 오후 내내 기도하고 저녁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을 주소서. 오 주여, 당신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내게 부담은 있었지만 그 부담의 내용에 관한 분명한 인도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에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집회소에 들어갈 때에도 내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회중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나는 부담을 받았지만 여전히 말씀이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 주여, 당신은 내가 무슨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단상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펼시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성경의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나는 창세기를 읽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몇 장을 읽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3장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몇 절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말한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의존적이었습니다. 내게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결혼에 관한 가르침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인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과 남편들은 이 구절의 요구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생명나무로 취하지 않고 지식남으로 취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이여, 여러분은 지식나무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나무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아내인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나는 그것을 알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겠습니다. 나는 이 요구를 이루기 위해 내 노력과 내 힘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다만 당신의 임재 안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 거하기 원하고 당신을 하루 24시간 동안 누리기 원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당신 안으로부터 복종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에 넘쳐 흐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 원칙은 의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지해야 합니다. 지식의 길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 길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 두 번째 선택은 생명나무의 반대인 지식나무였습니다. 이 나무가 다만 악의 지식나무가 아니라 선악 지식의 나무임을 주의하십시오. 선한 지식과 악한 지식은 둘 다 같은 나무에서 옵니다. 지식이 선한가 악한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인 한 그것은 생명나무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나무에 속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과 사탄을 상징함. 선악 지식의 나무가 사탄을 상징하지만 직접적으로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을 상징한 다음 간접적으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들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숨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지식나무는 그를 간접적으로 대표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솔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솔직하시며 항상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간교하며 항상 뒤에 숨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괴롭히려고 할 때 그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간교하게도 당신의 아내 혹은 백화점과 같은 세상의 일부분을 통해 행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가끔 성경의 문자를 사용하여 당신을 시달리게 합니다. 유대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주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기 위해 어떻게 성경을 사용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간교하기 때문에 지식나무는 그를 직접 상징하지 않습니다. 지식나무는 좋은 것, 성경적인 것, 종교적인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은 사탄에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들은 지식과 선과 악의 세 범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가령 당신에게 어떠한 선한 일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 합시다. 그러나 깊은 영 안에서 당신에게는 그 일을 만지지 말고 행하지 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일을 금지하는 내적 느낌에 확신이 없어서 당신은 장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형제님,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이 선한 일을 보십시오.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까? 그 장로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은 선한 일이니 해야 합니다. 만일 그 장로가 이런 대답을 한다면 그는 생명의 원칙을 모르는 지식의 장로일 것입니다. 합당한 모든 장로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형제님, 우리는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칙은 선악이나 시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칙은 생명입니다. 선과 악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말고 생명의 원칙과 동역하십시오. 만일 당신 안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려는 일에 생명의 영이 찬성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당신은 그분과 동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생명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여러 번 이런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을 따라 행할 때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사망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속 생명에 따라 행할 때 당신은 더욱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지식나무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사탄에 의해 이용되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사탄을 직접 상징하지는 않는데 이는 그가 숨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처음에 사람 안에 들어올 때에도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뱀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에서 뱀은 매우 간교했으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못생긴 모습과는 달리 외관상으로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뱀과 이야기할 때 하와는 뱀 안에 사탄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탄이 나타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정직하지 않고 간교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의 사례에서 사탄이 간교하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예를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정직하고 신실한 제자였으며 주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장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이키시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말했지만 사실상 베드로 안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주 예수님을 팔 때 그 안에는 또한 사탄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사탄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마귀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사탄이 결코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간교해서 다른 것들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립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사탄이 아니다. 그는 내 아내이다. 그는 사랑스러운 내 남편이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이 사탄에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용. 지식나무의 내용은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호흡해내신 성경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식나무인 사탄에 의해 문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당신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도 내일은 지식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체험을 설명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매우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가령 내가 다른 도시에 초청받았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 매우 좋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지식나무가 될 것입니다. 두 달 전에 그 메시지는 생명나무였으나 지금 그것이 지식적으로 반복될 때 그것은 지식나무가 됩니다. 당신이 주님께 생생한 기도를 드린 후에 이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은 주님을 의지하여 생생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뛰어나고 생생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 다음 기도 집회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놀랍게도 처음에 생명나무였던 기도가 지식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생생한 기도라도 지식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예로 들어봅시다. 부모들은 가끔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를 가르칩니다. 너는 옆집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모르니? 너도 그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니? 만일 옆집 아이의 행동이 주님을 의지하여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생명나무입니다. 만일 그 아이가 옆집 아이를 모방한다면 그 모방은 지식나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을 따라 어떤 일을 행하고 난 후 처음에 체험에서 나온 지식을 따라 그 일을 반복한다면 그 반복은 지식나무가 됩니다. 심지어 똑같은 성경도 우리에게 두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의지하여 당신의 영을 사용한다면 성경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생각을 사용하여 성경을 문자적인 책으로 살핀다면 성경은 지식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린 문자 안에서 성경을 지식나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다만 상고하는 것은 지식나무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 생명나무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나무로 만들지 마십시오. 항상 성경을 생명나무로 가십시오. 이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당신이 성경을 대할 때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에게서 독립되면 당신이 얻는 것은 모두 지식나무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의지하면 당신이 얻는 것은 모두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 언급된 두 나무를 결코 옛날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은 낡은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생한 출신의 것이며 두 원칙에 관한 신성한 계시입니다. 본성과 결과. 생명나무의 본성과 결과는 다 생명인데 이는 그것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지식의 나무의 본성과 결과는 다 사망인데 이는 지식과 선과 악이 모두 사망에 속한 것이며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모두 사망에 속한 것이며 사망을 가져옵니다. 선악지식의 나무는 사실상 사망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나무라고 불리지 않고 선악지식의 나무라고 불리웁니다. 사망은 악의 뒤에 있을 뿐 아니라 지식과 선의 뒤에도 있습니다. 선악지식의 나무라는 칭호는 간교합니다. 이는 사탄이 항상 자신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망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지식의 나무는 사실상 사망의 나무이기 때문에 사탄을 상징합니다.